우리가 로마서 8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구절들을 여러 구절을 찾아봐야 돼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을 준비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좀 하십시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정죄로부터 해방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어떤 핵심이 뭐냐 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 승리의 그 비결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8장에 성령님이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 다양한 표현으로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28절서부터 좀 잠깐 보겠는데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무작정 나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구절을 자기에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그냥 막 살고 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냥 막 진창에서 뒹굴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거니까 괜찮아. 그런 위로를 가지라고 기록된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반대의 극단으로 또 가서 우리가 잘한 것만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이 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이렇게 이제 참 노력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극단을 일단은 좀 잘 배제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그 앞에 전반부에 계속해서 한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삶, 성령님 안에서 걷는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걸을 때도 분명히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도록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범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비록 내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 어리석게 행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29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아주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 예정하셨다, 또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보통 소명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명, 부르셨다. 또 부르신 자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성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화.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영화. 그래서 예정과 소명과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 이렇게 어떤 그 이 계단으로 치면은 이렇게 계단이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 전 과정, 구원의 전 과정, 시작부터 완료되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지금 이렇게 두 절에 이렇게 나열하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이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동사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동사형으로 예정하신다, 또 뭐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고 아니네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called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어쨌든 명사형은 아니죠.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 predestinate도 이것도 예정이라는 predestination이라는 명사형이 아니라 그냥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 justified 마찬가지고 glorified 마찬가지고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명사형으로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소명, 성화, 영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정. 미리 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소위 기독교계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어떤 논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의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 그럼 오늘은 제가 그 칼빈주의 예정론이 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것이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가를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엔 지금 장로교가 지금 뭐 장자교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어딜 가든지 장로교가 대세예요. 장로교는 간판만 달면 다 사람들이 모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장로교 이제 그 합동 측에 속한 교회에 이제 학생 시절까지 다니다가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장로교 통합 측 교회를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대단히 그 자부심이 강하죠. 한국 땅에서는 이 장로교가 어쨌든 이게 정통이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나니까 도저히 이런 교리를 믿는 곳에는 제가 있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 교리서들을 비교 분석한 각 교파 간의 교리서들을, 교리들을 분석해 놓은, 비교해 놓은 책자를 제가 하나를 사서 보면서, 야, 이거 최소한 침례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그땐 독립침례교회나 뭐 이런 거 성서침례교회니 이런 거 전혀 몰랐을 텐데, 최소한 침례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전에 있는 침신대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칼빈주의가 뭘 얘기하는 거냐. 칼빈주의는, 아주 외우기가 쉽게 다섯 개의 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영어의 이 교리들의 앞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튤립 교리.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튤립 교리.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건, 장로교 목사님들이나 장로교 어떤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칼빈주의 예정론이 뭡니까? 칼빈주의 이중 예정론이 뭡니까?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은 그분들도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분은 또 많지는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문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절대주권, 사실 절대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오늘 다 기억하시는 하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이걸 들으시면서 아 장로교가 이래서 이게 비성경적이구나 하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분명히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의 칼빈주의라는 것은 개혁신학하고 거의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른다는 건데 개혁자들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도 그렇고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나 개혁신학이나 거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이 잘 지적하셨듯이 이 칼빈주의는 실제 칼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 칼빈주의는 실제는 제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그 이유진 형제님 요번에 그 분당 쪽이죠. 그 진리심리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분당 쪽에서 이제 개척하신 그 이유진 형제님이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이 칼빈주의 그 설명한 책을 이렇게 작은 책을 하나를 얇은 책을 하나를 내셨어요. 이제 그 책이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 잘 지적했듯이 칼빈주의는 칼빈이 고안해낸 교리가 아니라 제롬이 고안해낸 그런 교리인데 그걸 칼빈주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롬은 BC 한 420년경에 살았던 이 로마 캐톨릭의 소위 교부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부, 처치 파더스. 사실 그 교부들 중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로마 캐톨릭의 이 이제 학자들로서 그 사람들이 이, 이제 신학자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중에 많지 않은, 그게 교부예요, 사실은. 근데 신학교 가면 다 교회 역사를 배울 때 다 교부의 역사를 배워요. 로마 캐톨릭의 역사를 배워요. 이게 참 아주 큰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나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그냥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결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운명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제롬이 가르쳤던 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세 전부터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5대 교리가 튤립 교리라고 그랬는데 TULIP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것이 어떤 것들의 약자들 그러니까 앞자들만 딴 것인데 첫 번째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에 T자를 딴 것입니다. 그 다음에 TU, U는 뭐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무조건적 선택. 이것에 이제 앞자를 딴 것이고, 그 다음에 TUL, L은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그래서 제한된 속죄, 제한 속죄. 예,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ULI,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TULIP 할 때 그 P가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 견인차 아시죠? 이렇게 레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일컬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또는 5대 강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전적 타락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인간의 지정의가 있는데 인간이 타락할 범죄하고 이제 타락할 때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지 자체도 100%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지 자체도. 그러니까 지정의가 100% 타락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얘 너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래?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셔도 다 죽어 있는 시체들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을 해도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건 맞는데, 성경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건 맞는데, 이걸 말을 어떻게 자꾸 하는 거냐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100% 무능력하게 되었다.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다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살려주셔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초청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셔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그 영적으로 살아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순서가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야만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구원이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실인 것을 그냥 입증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할 때, 자, 여기 ABCD 네 사람이 있는데, 이 ABCD 네 사람이 지정의가 100% 타락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 좀, 구원받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값없이,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집과 젖을 사라. 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도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ABCD가 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창세전부터 미리 A와 C는 그냥 구원하기로 선택 예정을 하셨어요. 선택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B와 D는 그냥 방치하세요. 그걸 유기라고, 유기견 아시잖아요. 유기 예정을 하셨어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자, 아무도 반응할 수 없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구원하셔야 되니까 A와 C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A와 C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그냥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하신 때가 돼서 인류 역사상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거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이라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한 방울이라도 너무 아까운 피죠.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차피 지금 A, B, C, D 중에서 B와 D는 어차피 얘네들은 처음부터 그냥 영원히 육이 되기로, 지옥에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왜 그 아까운 예수님의 그 피를 왜 B와 D를 위해서는 흘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 애초에 구원 받을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딱 선택한 A와 C만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위해서 흘려주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한 속죄예요. 그럼 이제 자, 다 죽어 A, B, C, D 다 죽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A와 C는 하나님이 강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걔네들을 부르시고 A와 C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놓으셨어요. 그럼 얘네들이 저항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난 그래도 구원받기 싫어, 이렇게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죠. 맨 첫 부분에서 의지 자체가 100% 타락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역할 아무것도 없이 얘네들은 그냥 저항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들은 이제 받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딱 구원 피까지 흘려놓고, 예수님 피까지 흘려놓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망나니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지 맘대로 살아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쨌든 천국까지는 데려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셨어요? 네. 다 죽었어요. A, B, C, D 다 죽어서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꿈쩍도 못해요. 그런 애들 중에서 A와 C는 하나님이 어쨌든 누군가는 구원해야 되니까 A와 C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세요, 예수님이. 나머지들은 흘릴 필요조차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저항할 수 없이 끌려오면 그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천국까지는 안전하게 데리고 가신다.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마귀적인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러한 하이퍼 캘빈이즘,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당연히 이단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일단 몇 구절만 좀 같이 보시면, 제롬이나 이 칼빈은, 여러분 저기 칼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 칼빈, 우리가 이제 1500년대 초반에 1517년 뭐 이런 때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나온 분들인데, 칼빈이나 루터나 다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루터는 제 기억에 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에서 정말 그 중세 이 500년에서 AD 500년에서 1500년 기간, 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황이 이 영적 권세와 이 세속적 권세 모두를 다 쥐고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 차지하고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녀 사냥을 통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이러던 시대에 사실 그 면죄부 이런 것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하면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고 그런 걸 깨닫고 나온 거는 정말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루터의 그 루터교의 그 교리집, 루터교의 교리집을 가서 보시면 가톨릭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루터교의 교리집인데 가톨릭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이 제네바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이제 얘기한 그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구약에 속한 율법들로 모든 사람을 다 얽어매가지고는 뭐 구체적인 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술 마시면 뭐 구류, 뭐 오일, 뭐 뭐 이런 거, 뭐 도둑질, 뭐 손 잘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칼빈이 이 그 법 집행을 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말씀이죠. 살인자 속에 그렇죠? 살인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칼빈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장로교가 이 교주로 삼고 따르는 사람이 그 칼빈이에요. 교주로 삼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주로.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 우리가 이제 독립신교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칼빈주의의 어떤 그 이 영향, 그 어떤 파워 이런 거에 눌려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성경적인 그런 실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을 대적해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참 의지까지 100% 타락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전적 타락 교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교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교리예요. 자,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자, 목마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갈망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칼빈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초청하신 거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놀리고 계신 거죠. 이렇게 되면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 이솝우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우하고 뭐 두루미였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는데, 아니 뭐 먹을 수 있게 그릇에다 담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담아주면 이건 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 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성경 계속 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칼빈주의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지금 아까 A, B, C, D 중에서 A와 C에게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A, B, C, D 전체에게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A, B, C, D가 네 사람이 전부가 다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후소에고.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자꾸 이 누구든지를 누구로 한정하는 거냐면 A와 C로 한정하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고리가 잘못 껴지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여기에서 그 나머지 네 개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치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전도해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 선택을 안 해놓으신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이고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해놓으신 사람이면 어차피 구원 받을 것이고 칼빈주의를 정말 그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는 위대한 이 전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비성경적인 것을 입증하는 방법 중에 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경에 분명히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봤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여긴 선택이 아니라 예정이죠. 예정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정이 이제 선택과 관련된 말인데, 이 예정하셨다는 이 말,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지금 있는 구절대로, 29절에 있는 구절대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아, 그러니까 예정의 전제는 늘 항상 미리 하심의 기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연필이 시간의 그 어떤 선상이라고 볼 때 연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그냥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현재만 늘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 바깥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심의 기초에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게 따라다녀요. 미리 아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누군가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제 선택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신 채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 의견은 조금 좀 애매한 의견인데 어쨌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언급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하실 수 있다. 모르기로 선택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 8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 구절은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할 때 이 예정은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지옥 보내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정은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시기에 창세전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가고를 예정하시는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 그들을 예정하셔서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선택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는 풍토 자체가 칼빈주의가 워낙 이 득세하는 풍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절과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선택받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자들인데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서 선택된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인 너희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이 선택 elect라는 단어가 쓰일 때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노찬이라는 이 사람이 1966년 음력 9월 4일에 태어나서 뭐 10살 전후해서 언제 몇 시 몇 분 심지어 몇 초에 하나님은 이 박노찬이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게 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심에 기초해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아 내가 참 정말 이렇게 선택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이 무작정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 만찬을 베푼 어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어떤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래서 못 가고 저는 또 저래서 못 가고 하면서 다 안 와요. 그랬더니 왕이 어때요? 그것을 듣고는 노했어요. 왕이 그것을 듣고는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과 인간의 반응에 대한 그 예화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주신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구원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을 잔치에 그냥 끌어다가 앉히는 문제라면 왜 여기 왕이 그 어떤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왕의 이런 명령을 듣고 거절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의지가 100% 타락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대로 뭔가를 예스나 노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했거든요. 노,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왕이 분노해서 그들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항속죄 부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데, 요 부분부터를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이 칼빈주의의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에 좀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예전에 장로교 다니면서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논리 장로교의 칼빈주의의 그런 논리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런 건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오셔서 잠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또 답변의 시간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